출애굽기 10번 메시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온전한 조망.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온전한 조망을 가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의하면 이 부르심은 다섯 가지 요점, 즉 불타는 가시떨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계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세 가지 표적들, 아론의 조화와 십보라의 잘라냄을 망라합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다른 네 방면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모세는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를 주목하고 난 후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한 것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부분의 말씀도 우리에게 출애굽기 세 번째 장에서처럼 신성한 이름에 관한 분명하고도 깊은 계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이 나는 이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동사 있다의 한 형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8절은 주 하나님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칭호는 하나님이 생존, 즉 존재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합니다. 4장에서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과 손에 문둥병이 바라는 표적과 물이 피가 되는 표적 등 세 가지 표적을 받았습니다. 이 장이 끝날 무렵에 그는 남성의 도움과 여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론이 준 남성의 도움은 조화였으며 십보라가 마련한 여성의 도움은 베어냄이었습니다. 이러한 베어냄은 모세를 피남편, 즉 사망의 선고 아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 두 부류의 도움을 받고 난 후에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에야 모세는 주님께 유용했으며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 온전히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러한 온전한 조망, 즉 불타는 가시떨기의 이상으로부터 십보라의 베어냄에 이르는 조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불타는 가시떨기의 큰 광경을 보았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는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한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저주 아래 있는 가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는 구속된 가시떨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와 우리 위에서 불타고 계십니다. 이 불타는 가시떨기는 두 가지,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약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가시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보석이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변화의 과정 아래 있다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명기 33장 1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가시떨기 안에 거하는 분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의 이상을 보고 40년이 지난 후 120세가 되었을 때 표명한 것입니다. 성막이 건축되어 하나님이 그 안에 거주하러 들어오신 후에도 모세는 그 이상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왜 모세는 장막 안에 거하시던 분의 선한 뜻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세가 장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가시떨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만큼 달콤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가 한때 가시떨기였다는 것을 회상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시떨기가 오늘날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출애굽기 3장부터 계시록 21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에 관한 노선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의 거처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베델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계시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의 실제적인 건축은 갖지 못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가시떨기 안에 거하셨으나 그 채 끝에서 그분은 장막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있는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장막은 성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막이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성전은 새 예루살렘으로 종결될 것인데 이는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시초에 하나님의 거처는 고속된 가시떨기였으나 이 가시떨기는 점차적으로 성화되고 변화되며 형상을 본받고 심지어는 영광스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막은 변화의 일례입니다. 장막 안에는 금으로 입혀진 조각목이 있었고 금실로 수놓아진 세마포가 있었습니다. 조각목과 세마포는 모두 인성을 상징하며 금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입혀지고 수놓아진 이러한 인성은 변화된 인성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는 가시떨기였으나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그분의 거처는 신성으로 입혀지고 짜여진 인성으로 만들어진 장막이었습니다. 가시떨기와 장막은 다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거처는 물질적인 가시나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거처는 그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처리를 받은 후 그들은 금으로 입혀진 조각목이 되었으며 또한 금실로 수놓아진 세마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예표의 성취입니다. 현재 교회는 구속된 가시떨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에 우리는 금과 진주와 보석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놀라운 이상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이상은 초기 단계, 즉 가시떨기의 단계로부터 완성 단계, 즉 새 예루살렘의 단계까지의 하나님의 거처를 망라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시떨기 안에서 타는 거룩한 불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최소한 원칙적으로는 같은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구속된 자들 안에서 타고 있는 삼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불탐을 통해 삼일 하나님 자신이신 거룩한 불이 가시떨기와 하나였으며 가시떨기는 불과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이신 아들은 우리 위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언젠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그 영은 불의 혀들 같은 형태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불을 땅에 던지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불, 이 신성한 불탐이 우리를 사로잡았으며 지금 우리는 삼일 하나님으로 불타는 가시떨기의 일부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교회 안에서와 위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속된 인성 안에서 타고 있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성한 경륜입니다. 이 경륜이 바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신성한 계시의 초점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상징으로 보았으나 바울은 이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분의 경륜이 우리에게도 계시된 것으로 인해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할지. 우리는 우리가 불타는 가시떨기에 관한 이상을 보았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각 지방교회들은 삼일 하나님으로 불타는 가시떨기입니다. 나는 어째서 당신은 하나님의 경륜과 오늘날 지방교회들 안에서의 그 성취에 관해 그처럼 완고하고 변함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 대답은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은 그들이 본 이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아무것도, 투옥과 순교를 포함한 그 어떤 것도 그를 그 이상으로부터 돌아서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확고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늘에 속한 이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한 이러한 사람들의 죽음은 가시떨기를 전보다 더 잘 타게 할 뿐입니다. 오늘날 수천의 우리들은 불타는 떨기의 이상을 보았으며 아무도 우리를 돌아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조차도 우리 자신을 돌아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으로부터 돌아서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이상에 의해 조난을 당해왔습니다. 요즘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흔들수록 그들을 더 절대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교회의 이상으로부터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주님의 회복을 대항해 서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불타는 가시떨기의 이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불타는 삼일 하나님의 이상이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각 방면은 바울의 글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불타는 가시떨기의 이상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과 3장에서 우리는 신성한 경륜, 즉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을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는 그분의 구속된 백성들 안으로의 삼일 하나님의 분배를 봅니다. 이 분배는 오늘날의 불타는 가시떨기인 교회를 존재케 합니다. 내가 이 불타는 가시떨기의 일부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이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종교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은 우리를 앞으로 전진케 합니다. 심지어 많은 청년들조차도 그들이 가시떨기의 이상, 즉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을 보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은 우리 안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되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안으로 타들어간 그 이상은 박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까? 당신은 삼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그분의 구속된 자들 안으로 분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약하거나 뒤로 미끄러질지라도 이 이상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이상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 이상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타는 가시떨기의 일부인 당신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불타는 가시떨기의 이상이요. 이 이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방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 나는 이다. 두 번째 방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지존자이십니다. 모든 것들은 왔다 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십니다. 우리 아닌 하나님만이 홀로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출애굽기 3장에서 계시된 바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동사 있다이십니다. 이것은 기타 어떠한 것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존재하다가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계시며 하나님은 계실 것입니다. 자존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적극적인 것들의 실제이십니다. 요한복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빛이요, 생명이요, 음식이요, 음료요, 초장이요, 길입니다.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분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약함으로 인해 실망합니까? 어느 날 당신의 약함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함도 당신의 강함도 믿지 마십시오. 이는 당신의 약함과 강함 모두가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계신 분으로 계속하여 존재하실 것입니다. 나의 체험에 따라 나는 부요함도 가난함도 지나가나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요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내나 남편조차도 확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내나 남편과 사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그분을 영존자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재하는 분으로 안다면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때에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얕게 합니다. 아마도 전능한 하나님으로밖에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분은 이러한 방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여기에 계시는 존재하는 분이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전진하기는 어려우나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계신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 자신 안에서 할 수 있으시며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분은 할 수 있거나 전능한 분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체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사역 초기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심지어 그와 접촉하였던 손수건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 후기에는 치료하는 능력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가 병들었을 때 그의 위병과 자주 나는 허약함을 위해 포도주를 쓰라고 바울은 그에게 권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투옥되었을 때 하나님께 벽을 허물어 달라거나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기적적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처럼 행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할 때가 임박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 아닌 존재하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위로와 활력의 근원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자신을 옥으로부터 구출하실 수 있는 분으로가 아닌 영존하시는 분, 즉 이제도 계시며 항상 계실 분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겉으로 보기에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존재하는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한 하나님만을 알고 있으나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존재하는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옥으로부터 끌어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가 순교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러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바울은 그분을 존재하는 분으로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그분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누렸을 것입니다. 순교는 단지 그에게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체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그분의 기적적인 행위에 따라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기적들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주 예수님은 기적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하는 분으로와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자존자와 영존자와 부활하시는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인 우리가 그분의 회복 안에서 그분의 위임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존재하는 분과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나는 이다이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불타는 가시떨기의 이상을 보는 것에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계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분이 하시는 어떤 일에 따라 하나님을 알지 말고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 그분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안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환경은 급격히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모든 것은 파도처럼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며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께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망의 상황은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분에게 부활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창기 대만에서의 나의 체험이 이를 입증합니다. 1949년에 사역에 의해 대만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대만은 아주 후진국이었으며 가난했었습니다. 그곳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일에 온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는 직장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된 재정 자원으로 나는 대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으로 인해 낙심을 하여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고작 주위에서 작은 주거지를 찾는 것이었으며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역이 번성하여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 대륙에서 미개한 섬으로 옮기면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거의 모든 것들이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셨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하셨는가를 체험했으며 그분의 넘치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공급까지도 보았습니다. 이 나라에 왔을 때에도 나의 체험은 원칙적으로 동일했습니다. 나는 대만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로부터 약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형제들은 다른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나의 필요를 돌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무언가를 보내준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의 생존을 위한 공급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것을 존재하는 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당시 나는 하늘에 속한 만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혼란의 와중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가 회복이 주님의 회복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것에 손상을 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나는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것이 당신의 회복이라는 것을 견고케 할 무언가를 행하소서. 주여, 내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일이라면 나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것은 당신의 회복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그분이 하신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그분께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할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는 분이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세 가지 표적들. 지팡이가 뱀이 됨. 불타는 가시떨기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안 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 가지 표적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독을 주입한 간교한 뱀은 출애굽기 4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알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뱀이 숨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수년에 걸쳐서 나는 내가 무언가를 의지할 때마다 거기에 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여러 해 동안 사용했던 지팡이가 강타라는 뱀의 은신처였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에야 감추었던 뱀이 드러났습니다. 손에 문둥병이 바람. 두 번째 표적은 손에 문둥병이 바란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죄의 육신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문둥병에 걸린 것일 뿐 아니라 문둥병 자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마다 그의 육신이 죄의 육신이며 그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와 부패와 타락의 구성체입니다. 물이 피가 됨. 더 나아가 부르심 받은 자는 세상이 사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인 세 번째 표적에서 계시됩니다. 세상의 공급과 오락으로부터 나오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누림은 애굽 땅을 적시는 나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의 눈에는 세상이 생수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려 하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을 주입하고 우리를 죽이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인 우리는 마귀와 육과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삼중 지식이 있었습니다. 사탄에 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간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육에 대해서 그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는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모세는 예표 안에서 바울은 실제 안에서 체험했음을 봅니다. 형제의 조화와 아내의 배어냄. 형제의 조화. 이후에도 여전히 모세에게는 남성의 도움과 여성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남성의 도움은 조화의 도움입니다. 이런 종류의 도움은 우리를 균형 잡아주고 제안하고 겸비하게 합니다. 그의 형제와의 조화를 통해 모세는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론이 모세보다 더 능변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론이 한 모든 것을 모세 역시 할 수 있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은 종종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도록 우리를 강요하는 환경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겸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때에 특별히 자매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혼자 하는 것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연적인 기질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나는 아론이 모세보다 더 능력이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론이 하게 하는 상황을 안배하셨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게을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것은 조화를 이루는 관계에서 우리가 제한되고 균형 잡히고 겸비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안전과 보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형제들의 조화보다 더 큰 보호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 조화될수록 우리는 더 보호될 것입니다. 아내의 배연행 4장 24절부터 2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십보라를 사용하여 모세를 피난편이 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조화는 객관적인 반면 배연행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성경에서 남성은 객관적인 진리를 대표하는 반면 여성은 주관적인 체험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조화는 외적이며 객관적이었으나 십보라의 배연행은 내적이며 주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회복 안에서 그분께 유용하게 되려 한다면 우리는 잘려진 표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한 잘려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우리가 잠잠히 이 표시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잘려졌다는 것을 말하게 하십시오. 출애굽기 4장에서 그를 피난편이라고 말한 자는 모세가 아니라 십보라였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와 결혼 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피난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는 주관적인 방식으로 잘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려짐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때때로 나의 아내는 나의 먹는 것을 제한함으로 나를 자릅니다. 그녀의 자르는 도움 때문에 나는 먹는 것에 육적으로 탐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연행은 우리를 천연적인 생명에 따른 생활로부터 지켜줍니다. 회복 밖에서는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15년 이상 함께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잘려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잘려지는 대신 정치 술수가 있습니다. 잘려지기를 자원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유용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자마다 피난편입니다. 날마다, 심지어 매 시간,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의 할례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많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은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의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잘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를 자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즐겁게 바칩니다. 이러한 자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지막 방면입니다. 오직 우리는 잘려진 후에야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잘려진 후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유용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면들과 신약의 기록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모세가 체험한 모든 것을 바울도 역시 체험했음을 봅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타는 가시떨기의 이상, 즉 그분의 구속된 자들 안에서와 위에서 불타는 삼일 하나님의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초점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마귀와 육과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에게는 조화와 배연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의 할례를 주관적으로 체험한다면 우리는 부활 생명에 의해 살게 될 것이며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의 손 안에 유용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도록 예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각 방면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